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죠. 독일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독일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오늘은 독일을 대표하는 도시 한 3개 정도를 골라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독일의 수도 하나, 그다음에 북쪽을 대표하는 도시 하나, 남쪽을 대표하는 도시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독일을 대표하는 도시. 네네. 먼저 소개해 주실 도시는 어딘가요?
일단 베를린이죠. 수도니까요.
네.
1991년 통일 독일의 수도가 된 도시가 베를린인데 그 이전까지 서독의 경우는 임시 수도로 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임시 수도였어요. 그러다가 91년 통일이 되면서 오늘날 통일 독일의 명실상부한 수도가 된 도시가 베를린입니다. 근데 베를린이라는 이 이름,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이 베를린이라는 이 단어는 물기가 많은 땅,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이 물기가 많은 땅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는 새끼곰이라는 뜻으로 이제 잘못 알려져 한동안 왔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도시에 보면 이 도시를 상징하는 문장 같은 게 유럽에는 꽤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베를린에도 도시를 상징하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 새끼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과는 약간 뜻이 달라져버린 이런 셈이죠. 그러나 원래 뜻은 물기가 많은 땅이다 이런 뜻이고요. 독일은 현대미술 디자인의 중심지로 떠올랐는데 그 핵심이 바로 물론 당연히 베를린입니다. 유럽 각국의 예술가들과 젊은이들이 독일 특히 베를린으로 이제 몰려들고 있어서 그야말로 유럽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도시, 최근 한 10여 년간은요. 영어로는 이제 쿨한 도시, 멋진 도시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런 도시가 베를린이고요. 베를린의 몇몇 낙후 지역은 이제 갑자기 베를린이 이제 막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땅값이 조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나 런던에 비하면 아직도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러나 매우 빨리 땅값이 오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안은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매우 안전한 도시 베를린입니다.
그렇군요. 베를린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2017년 기준으로 대략 한 370만이 조금 넘습니다. 평양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한 1000만이니까 서울보다는 좀 많이 작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독일은 주택 소유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임대주택, 국가에서 주택을 빌려주면 거기에 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내고 거기를 빌려서 사는 임대주택의 한 절반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 재밌는 게 나치 독일이 일으킨 2차 세계대전, 이 베를린이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연합군 공습으로 철저하게 파괴된 도시가 바로 베를린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의 최후 전투, 베를린 공방전이 그때 있었나 봐요.
네.
그때 이제 소련군하고 독일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는데 바로 이 베를린이 그 당시 베를린 공방전에서 시가전이 너무 치열하게 벌어져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를린 시내는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복원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베를린에 얽힌 재밌는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베를린이 당시 동서독이 이렇게 분리됐을 때 이 베를린은 어느 쪽에 있었냐면 동독 한가운데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베를린이 동서로 또 쪼개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서베를린은 거의 뭐 육지 속에 섬처럼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948년에 소련과 미국이 갈등이 막 고조되던 때인데 소련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서베를린을 완전히 점령해버려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소련제 탱크를 서베를린 주변에 싹 둡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완전히 봉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나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스스로 항복할 거다. 그렇게 해서 서베를린까지 다 동독 그다음에 소련이 장악을 하려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베를린 공수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육로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탱크로 둘러싸니까 미국이 거기다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비행기로 식량, 음식, 물 이런 걸 실어 나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항복하려고 할 거라고 믿었는데 예상 밖으로 항복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련의 베를린 봉쇄 작전은 실패하기도 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네. 분단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네요, 정말. 만약에 베를린으로 가볼 수 있게 된다면 베를린도 클 거잖아요. 꼭 어디를 여긴 꼭 가봐야 된다 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베를린을 대표하는 명소가 몇 군데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하는 큰 문이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건축물이고요. 그 근처에 있는 국가의회 의사당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소련군 전승 기념비. 그다음에 가장 많이 찾는
건 소련군의 전승 기념비가 있다고요?
예, 거기에 전승 기념비가 있나 봐요. 그것도 재밌죠?
그러네요.
근데 그걸 또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재밌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홀로코스트 추모 공원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관광지는 아닌데 어쨌든 많이 찾는 곳이 또 다국적 기업들, 유럽의 지사들이 이 포츠담 광장에, 베를린 포츠담 광장에 많이 몰려 있대요. 굉장히 큰 이제 세계적인 기업의 건물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요. 시내에서 어디에서나 봐도 보이는 곳, TV 타워가 독일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알렉산더 광장에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은 아니지만 매년 2월이 되면 베를린 영화제가 열립니다.
아, 베를린 영화제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뭐 황금 곰상을 수여하게 되는데 베를린 아까 상징이 곰이 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네.
황금 곰상을 수여하는데
그렇군요.
이 영화제 때도 전 세계인들이 몰려듭니다.
네. 한국도 이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었죠.
네.
유럽에 가면은 박물관이 참 많더라고요. 베를린에도 좀 볼만한 박물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베를린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박물관이 참 많은데
네.
뭐 베를린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페르가몬 박물관, 보데 박물관, 그다음에 옛 박물관, 신 박물관 이런 식으로 또 옛 국립미술관, 이집트 박물관 이런 것들이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한꺼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거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거리에 가시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유대인 박물관입니다.
아, 유대인
독일인들이
박물관도
유대인들을
있군요.
학살한 역사가 있잖아요. 가슴
네네,
아픈.
예.
그것을 기리는 박물관이 베를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박물관은 굉장히 건축 디자인이 특이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입구가 되게 좁고 그다음에 컴컴하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느낌의 그런 건축 디자인을 해놓은 박물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고통,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의 고통을 건축물의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을 막막함과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어떤 느낌의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 게슈타포 본부가 있는 곳에 이제 정보기관이잖아요. 게슈타포.
네.
그 건물이 있던 곳에 테러의 지형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지었는데 여기는 나치의 만행을 아주 생생하게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네. 이런 특이한 그러니까 특히 독일이 다른 민족을 상대로 저질렀던 그런 만행이라든가 폭력의 역사를 박물관으로 매우 생생하게 기록해놨다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음악적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한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악단이 베를린에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서베를린 지역의 베를린 예술대학, 동베를린 지역의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 등 정평 있는 음악예술교육기관에서 수많은 음악인들이 매년 배출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를린 동물원역이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쿠담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데 이게 저도 뭔가 봤더니 이게 명품거리래요. 한 1km 양쪽으로
네네.
명품을 파는 가게들이 쭉 들어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가서 쇼핑을 하려면 여기를 꼭 들러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 네. 베를린을 가보고 싶어졌어요. 독일의 역사도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예술가들한테도 아주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고 마지막에 쇼핑으로 마무리를 딱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음악대학도 한번 가보고.
네네. 네. 아, 그렇군요. 독일은 지난 시간에 그 외국인들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 사는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베를린에도 좀 그 각국의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은 곳곳에 외국인들이 비교적 많이 들어와 있는데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베를린은 어떤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느냐?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 사람들.
네, 2차 대전 이후에 터키인들이 특히 베를린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터키 문화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베를린은 정착돼 있는데 터키 사람들이 반쯤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한답니다. 터키의 3대 도시가 어디냐?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베를린입니다.
어머.
이렇게 말할 정도로 터키인이 베를린에 넘쳐난답니다.
아, 그렇게 많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베를린에서 음식을 추천해달라 하면 이 터키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 케밥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 고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소스를 찍어 먹는 음식인데 이 케밥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네. 터키도 아니고 베를린에서 터키의 음식을 네. 그렇군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때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베를린에 일하러 많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소개해 줄 두 번째 도시는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는 어떤 도시인가요?
네,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예요.
네.
북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독일의 북쪽은 바다에 붙어 있어요. 북해라고
네.
하는 유럽의 바다와 붙어 있는데 이 북해에 붙어 있는 도시 가운데에는 이 독일의 함부르크가 최대한 겁니다. 독일 전체에서 1인당 주민소득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냐? 바로 또 이 함부르크입니다. 그러니까
네.
함부르크는 부자 도시예요. 2014년 기준으로 함부르크에 거주하는 이른바 백만장자의 숫자만 한 4만 2천 명. 독일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함부르크에 거주하면서 1년 연봉이 100만 유로 정도 넘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0만 유로가 얼마인가 봤더니 글쎄요. 한국 돈으로 한 10억 원이 조금 더 되는 돈입니다.
10억이면 달러로 계산하면은
10억이면 100만 달러 정도 되겠나. 100만 유로, 100만 달러. 그러니까
네네.
100만 달러보다 조금 더 많아요. 유로가.
맞아요.
네, 그런 네. 정도겠네요. 네. 그리고 독일 최고의 부촌,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동네도 역시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바움, 뭐 블랑케네제, 아우센 알스터, 막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지역이 커다란 단독주택들과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곳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저택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수백 년 된 귀족. 재벌 가문의 후손, 아니면 직계 자손, 은퇴한 대기업 사장, 대표들, 그리고 연예인들, 그리고 함부르크에 있는 커다란 무역회사 사장들 다 이 부촌에 몰려 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함부르크.
함부르크 부자나라 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닷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자들만 사는 동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이게 개방적인 항구 도시라고.
맞습니다.
네, 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여기가 3,000개가 네. 넘는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수입, 수출을 하는 곳도 바로 이 함부르크에 있는데,
네.
이 3,000개가 넘는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함부르크에 지사를 다 두고 있고, 전 세계의 영사관들, 한 95개 되는 나라의 영사관들이 또 이 함부르크에 다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함부르크가 발전했을까 봤더니 역사가 있네요. 일찍부터 외국인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함부르크였다고 합니다. 물론 독일이 전반적으로 많지만 특히 많은 도시는 함부르크랍니다. 1952년에 이 함부르크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헌법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 놨느냐. 도시 개방성 규정.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유 한자 도시 함부르크는. 이게 자유 한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 명칭을 하면 자유한자 함부르크 이렇게 되나 봐요.
네.
이 자유한자 도시 함부르크는 역사와 지리를 통해 주어진 세계 항구 도시로서의 특별한 임무를 독일 인민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계 항구로서의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여기다 명시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자유의 정신 속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인민 간의 매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은 다 이 함부르크에 와서 같이 모여서 문화를 나누고 일하자, 같이 살자. 이런 정신을.
그러네요. 독일의 것만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1950년대 함부르크 헌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만큼 네. 개방적인 항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설명 듣다 보니까 베를린도 네. 그렇고 함부르크도,
함부르크도 가봐야 되겠네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네. 소개해 주실 도시는 어딘가요?
네. 다음에 소개할 도시는 뮌헨입니다. 인구가
뮌헨.
한
많이 들어봤어요.
26만 정도 되는데
네.
함부르크가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뮌헨은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
네. 이 북쪽은 부자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럼 뮌헨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부자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또 뮌헨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2010년도에도 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바로 이 뮌헨이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오, 세계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네. 경제, 산업 이런 것이 가장 탄탄한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중에 가장 실업률이 낮은 도시 3%밖에 안 되고요. 범죄율도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대신 1인당 소득은 비교적 높은 도시인데 그래서 임대료는 조금 비쌉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고 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뮌헨이 네. 이게 바이에른이라고 하는 주의 주도인데 이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에서는 원래 산업화가 가장 늦었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독일에서 가장 안정된 지역이 됐느냐, 살기 좋은 도시가 됐느냐, 동독이 공산화될 때부터입니다.
아.
동독이 공산화되니까 네. 기업들이, 동독에 있던 기업들이 전부 서독으로 옮겨왔는데 네. 이때 가장 땅값이 싸고 가장 못 살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온 거예요.
아.
대거 옮겨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당시 동독과 연구를 두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뭐 BMW 자동차 회사, 지멘스 전자 회사, 오스라민 전기 회사 이런 것들
네.
뭐 등등 독일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들이 다 본사를 이곳 바이에른 뮌헨에 두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독일의 도시들을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베를린, 그리고 부자도 많고 정말 잘 사는 도시.
그렇죠. 세계적으로 개방된 항구 도시.
함부르크. 또 그리고 아주 독일인들이 네. 정말 살기 좋다고 얘기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 뮌헨까지
네.
독일에 참 살기 좋은 곳들이 꽤 많구나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
저도 자료 정리하다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특히 이 뮌헨은 세계적인 이 술 축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맥주 축제가 하나 있는데 옥토버 페스터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거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 옥토버 페스트라고 하는 맥주집 간판도 많잖아요. 이런 상점도 많은데
네.
이 옥토버 페스트가 바로 뮌헨에서 열립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 열리나요? 열리면?
이게 저도 연도 수는 아직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못했는데요. 요거 한번 조사해가지고 저도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싶은데 맥주 한 잔에 10유로 정도 합니다. 조금 비싸긴 합니다. 한 10달러가 조금 넘어요.
네네.
그런데 대신 1리터 잔에 줍니다. 그리고 이 옥토버 페스트에 나오는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8도에서 9도, 보통 맥주의 두 배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전 세계인이 모이는 맥주 축제 가보고 싶다? 그러면
네.
뮌헨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렇게 열려있는 도시고 항구 도시고 이래서 그리고 또 분단의 역사도 가지고 독일이 친근하게 들렸었는데요.
네네.
오늘은 독일의 주요 도시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바이브의 노래입니다. 가을 타나 봐.